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냥 친구와 찐 친구, 그러니까 진짜 친구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상황입니다. 그냥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며 위로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친구, 찐 친구는 야, 저녁 뭐 먹을래?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뭐 친구랑 뭐 여자친구 헤어진 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약속을 잡을 때입니다. 그냥 친구는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찐 친구, 진짜 친구는 야, 나 너네 집 앞이야. 지금 당장 나와. 이렇게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냥 친구는 괜찮아? 안 다쳤어?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박장대소하고 웃으면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부터 찍는다고 합니다. 이 관계와 우정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관계의 주제가 되었던 어떤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내 친구가 누군가? 진짜 내 이웃이 누군가? 나에게 진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 많은 분들이 공감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내 친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도요,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로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어쩌면 근데 이 비유의 어떤 가르침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라 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가 왜 등장했고 어떻게 나와있는지 전후 문맥들을 좀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비유가 왜 등장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 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묻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0절,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 이웃사랑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이 이후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질문은 내 친구가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게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유를 자세히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처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움을 베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요, 율법교사는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유대인 평신도 유대인이 등장할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 사람을 등장을 시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친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는 친구가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을 마지막에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끝까지도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이웃의 개념, 친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또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급이 맞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는요, 내 친구가 누구인가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달라져야 합니다. 네,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친구의 그 마음은요, 긍휼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의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동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도 보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때로는 뭐 율법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이들이 도와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율법에서는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배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죠. 여리고는 당시에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는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는 그 표현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긍휼이 없었음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은요, 성직자였습니다. 레위인은 종교 예식을 진행하는 사역자였죠. 둘 다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영적인 리더들이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들을 진행했던 그들조차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이 도리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웃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남편의 유언에 따라 과부에게 남겨진 그 재산을요, 서기관들, 이 누가의 표현을 보면 율법교사들이 맡겨져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들 중에요, 그 재산을 갈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할지언정 도리어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그 재산조차도 빼앗아가는 그 악덕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표현이 컴패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같이 흘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본 교육인 목장교회 길에서도요, 목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이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더라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인 그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웃을 향한, 친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그것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를 만나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아우 참 안타깝게 됐네, 아우 참 불쌍해라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죠. 뭐 이거를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 뭐 기름을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예, 실제적으로 당시에는요, 기름과 포도주는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걸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둔을 내어주며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행동은요,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실제적인, 정말로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마리아인 사람도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바빴습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그런데 이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기네 시간을 지금 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내어줍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주었던 데나리온 둘은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약 보름에서 길게는 두 달 동안의 숙박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은 애프터까지 확실해요. 혹시라도 비용이 추가로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비유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그 어려운 사람에게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요, 율법교사는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처음 할 때요, 처음 했던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의 질문의 동기는 뭐였죠?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요. 이 율법교사는요, 어쩌면 자신의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친구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질문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는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칭찬을 받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던 건지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의 개념을, 친구의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옳게 보이기 위해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동기는 순수했지만 말로만 그 순수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도움을 베풀면서 그 사랑을, 그 이웃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었고 치료와 쉼의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이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주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없는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친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필요의 조치를 취하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도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을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날은요, 유독 매서운 추위가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편의점 뒤에는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가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른 청년이 긴급하게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가보았더니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인지 무슨 병이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언제부터 누워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죠. 어쩌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못 보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추운 날씨 때문에 응급대원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사람을 들쳐업고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그에게 덮어주었고 응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그 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119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의식을 되찾았고 구토를 편의점 바닥에 하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아르바이트생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던 건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119 구급대원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묵묵히 편의점 바닥을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 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 추위에 어쩌면 큰일을 당할 뻔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예배드리고 그냥 지나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한 걸음에 도와준 그 형이 진짜 친구이고 진짜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배가 고프고 목마르며 갈 곳 없는 나그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었을 때, 진짜 이웃이 되어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고 나와 함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이,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도 현란한 조명과 음악이 없어도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아직도 착한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진짜 이웃,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